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아침에 함께 하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사명자 대회 기간을 기도로 지내오다가 이 마지막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사명자 대회의 주제가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위로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 새벽 여섯 번 시간을 다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면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성령과 관계된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재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첫 번 사역에서부터 첫 번 공인으로서의 등장 때부터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을 준비하시고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그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공인으로 첫 발걸음 내디딜 때부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실 때부터 그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일에 몰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모습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의 첫 번 가르침인데 첫 번 가르침의 내용 역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첫 출발의 모든 모습들이 다 성령과 함께였고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셨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깊이 잠기셔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의 삶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기적이 단순히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생겼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대왕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사역을 비방했을 때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가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향하신 모든 사역이 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이신 것을 주님께서 사역의 중간중간에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허락하신다는 말씀도 사역의 중간에 들어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이라는 말 앞에 사실은 헬라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환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시다는 것을 암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하시면서부터 등장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도 전체가 성령과 연관되었고 스스로 당신의 모든 사역이 성령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사역에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기가 되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시기가 되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더욱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 다락방 강화라고 다락방 설교로 알려져 있는 이 마지막 설교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통해 나가는 주제가 성령에 대한 강조일 만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개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성령으로 모든 제자들이 충만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실상을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역에 삶에 인류 사회의 미래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성령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될 강조점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다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친숙한 도시가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이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생각 갈릴리는 항상 변방의 도시였고 예루살렘이 소비하는 도시였다면 갈릴리는 많은 것을 생산해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이등 시민처럼 보였고 또 갈릴리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즉 어울리거나 친숙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시고 대제사장이나 헤롯 왕들이나 이런 권력층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잠재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실 만큼 어떤 것보다 이게 급선무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성령 충만케 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케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나 또는 막연한 걱정이나 염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고 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선체험을 해서 성령 받았고 성령 임재하시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것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간증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선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는 주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염려와 두려운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어쩌면 그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와 같은 전통교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일종의 경계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 성령을 강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비와 무속적인 신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는 초기 교회의 신학적 미숙함이 낮은 결과였습니다. 마치 신비한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점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의 그릇된 미숙한 또는 미신적인 샤머니즘의 영성에 입각한 그런 성령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충만케 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혹시 광신자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지나치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5장에서 거듭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는 말씀은 성령은 결코 우리를 거듭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가장 반듯한 인생을 살게 만드시고 가장 표준적인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지 우리 일탈되게 만들거나 비정상되게 만들거나 몰이성적이 되게 하거나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혼란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은 결코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가장 반듯한 신앙과 가장 올바른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연한 걱정이나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친숙한 마음으로 성령을 맞이하시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하지 말아라.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모독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도 그런 그릇된 경계심에 대한 주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왜 이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점에 집착하시면서 끝까지 이를 당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내용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오순절이라는 날도 참 특이한 날이죠. 오순절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안식일 일곱 번 지나는 칠칠이 49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첫번 추수를 거두는 봄의 추수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첫번 추수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맥추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의미는 이 오순절이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애굽을 떠난 지 50일쯤 되었을 때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애굽을 떠난 지 제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 1월 15일이었습니다. 반달을 보내고 2월 한 달을 보내고 그 세 번째 달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기 때문에 대략 이때가 50일째쯤이었다라고 보죠. 그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시내산에서 하게 됩니다. 시내산 위에 불과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해 주시던 그 감격적인 경험을 했던 때가 오순절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날 그런 의미로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의 오순절이 그렇게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을 민족 그 민족 전체가 경험하고 만났던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 임재하신 성령을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출발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강림은 새 역사의 시작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도 그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욥기 39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의 상징적인 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 임재, 강한 임재의 모습이 항상 성경에는 불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시내산 위에도 광야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 가운데도 밤에 불이 있었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다라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구역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방언의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이죠. 성령 받고 체험하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이 세상에 없는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세상에 없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통용되는 그런 영적인 기도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것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이었으니까 오순절 때가 되면 6월절이나 오순절 때가 되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살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 나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오순절 지키는 전통이었죠. 특히 이 시기는 새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살던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새로 건축된 성전 구경도 할 겸 수백 년 만에 재개된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겸 해서 많은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몰려와서 아주 이 오순절 때나 유월절 때가 되면 평상시 예루살렘 주민들의 1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적거렸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 그 말이 히브리어였는지 또는 아람어였는지 그랬을 터인데 그 한 가지 말로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말로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데 소통됐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과 말이 나누어져서 내가 쓰는 말과 다른 사람이 쓰는 말 사이 소통이 되지 않게 된 일들이 언제 생긴 겁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말과 말이 달라져 구음이 갈라져서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인류 사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징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의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 그것이 해제가 된 겁니다. 다른 말이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소통의 새로운 시대가 인간 역사 속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해주는 장엄한 사건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어두운 시대가 종결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소통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이 걱정과 염려 속에 놓여있고 진노와 형벌과 심판 아래 놓여있었던 그런 인간의 불행한 시대가 다 끝이 나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방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개인에게 새로운 영적 혁명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공동체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세계 역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라, 성령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성령의 사모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전체 과정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교회 생활이나 어떤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내용 속에 예수님의 삶이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역시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반듯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래 더 한층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케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